원망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얼마 바라보고 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을 이 스파이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마음이 술렁술렁 내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술렁거리면서 술렁거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철야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철야를 하면서 울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철야를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해서 이 울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밤새도록 그들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하면서 지도자를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일어나서 그렇지 아니하다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모두 전체가 다 이제 슬픔에 잠겨있고 지도자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고 그 지도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 왔을 때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모세가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오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미치려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에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 모습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 소리와 함께 분노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지도자에게 돌려있을 때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불편해라. 그 원망하는 그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분노했고 하나님도 마음이 동일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맹세한다. 맹세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내가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한테 말했는데 이제 내가 들은 그대로 너희가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축복이면서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간혹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배가 많이 불렀어요. 오늘 점심에 우리가 많이 먹을 거죠. 많이 불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표현의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아, 배 터져 죽겠네. 뭐 더 좋은 일 있으면 아, 미쳐 죽겠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 만약에 오늘 28절의 말씀과 같이 배가 터져서 죽는다든가 정말 미쳐서 죽는다든가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배가 터져서 죽는 사람, 미쳐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내 어려움을 회복해 주시고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수탑되어 있는데 햇빛을 주셔서 빨리 이 눈을 녹게 해달라. 만약에 그 기도를 하나 우리가 했던 것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따뜻한 햇빛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햇빛은 비치고 있는데 구름이 그 햇빛을 막고 있어서 우리가 그 햇빛을 지금 누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이나 그때나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요. 근데 햇빛이 지금 구름이 막혀서 그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름이 없어지면 우리가 햇빛을 받아서 눈이 녹아서 우리가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원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4장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컴플레인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대통령이 또 하나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목사님에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들은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 소속된 단체에서 우리들은 그런 모습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종살이를 하던 그 이집트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한숨 더 떠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지도자를 향해서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14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있습니다. 4천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4천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분노가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옮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코앞에 두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다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되신 그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축복의 땅을 향하여 고난 가운데 와서 막 조금만 있으면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그 바로 한 걸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릴 수 있는 사건들이 동일하게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은 악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의 섭섭함이나 또 불편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부모들에게 때로는 우리 교회의 같은 어떤 성도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리더들에게 우리는 원망한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원망은 악한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다. 내가 사람에게 컴플레인을 하던 아니면 내 아내나 남편에게 하던 그 원망 그 자체는 악한 일을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 악하다라는 얘기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할 때에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뱉는다 죄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원망은 악한 것이고 이것은 죄라는 것.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을 심각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국가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말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11절에 보면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그걸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컴플레인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계속해서 악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원망한 것은 곧 누구를 멸시하고 원망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쉽게 원망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들에게 원망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가도 우리는 누군가가 실수하고 어떤 넘어질 때에 그를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부모님에게 원망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아내를 원망했던 마음들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원망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아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원망이 나타나는 이유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원망하기보다도 그를 넉넉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원망을 하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쉽게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렇게 악한 죄라고는 우리는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이 원망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심각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보응이 있을 수 있다. 죄의 값은 용서해 주지만은 그 보응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밤새도록 울보를 통하여 통곡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 분노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서 어떻게 막 하고 싶은 그 분노, 잠을 이루는 그 통분함, 어떻게 막 하고 싶은 그 분노,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봐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하겠다 그랬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그들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모두가 들이신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 원망했다고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은 약속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가 지혜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3박 4일 동안 막 40일 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용서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은 용서는 하지만 그 죄에 보응이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문제가 돼서 에이즈가 걸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셨다 하면 그 사람의 에이즈가 바로 치유가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죄의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한 보응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반드시 그 죄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그래 알았어. 그래서 20세 이상 된 60만 장정 60만 장성 어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빼고는 광야에서 싹 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2세들만 젊은 청년들만 성장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하나님 그거 원망했다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까지 죽이시겠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거 원망했다고 그들을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냐? 저는 바로 그들에게 40년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거기서 죽여버리고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성격을 가진 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20세 이사된 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가치관을 바꾸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뀔 수 있도록 광야에서 고난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곳하고 이스라엘 이집트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거리로 하면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거리입니다. 근데 얼마나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40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에 내적인 삶이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집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릇은 속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속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면서 날마다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서 영적인 삶이 그렇게 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종종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순결한 모습도 있지만은 너무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상처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는 거룩한 순결한 모습과 함께 세상의 악한 모습도 서로 이 안에서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밖으로 꺼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을 깨끗하게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좋은 축복을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되면 입으로 계속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서 하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서 악한 내 모습은 감춰지고 좋은 모습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의 위선된 모습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가사와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장관과 같이 그 모습 그대로 왔을 때에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하여 그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망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도 이해 못할 계산 방법이에요. 내가 하루 잘못했는데 1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40일을 탐지했는데 40년을 고통준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서 그것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처방하신 것을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27절에 보면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 즉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을 들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을 들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야 이건 비밀이야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해서는 안 돼 하는 순간 비밀은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이건 비밀입니다. 목사님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언어들은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할 때 칭찬과 격려의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칭찬을 듣는 것을 사모합니다. 뭔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칭찬을 듣고 한다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어루만한 세대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먼저 그 집을 향하여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평안은 다시 내게 오리라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집을 방문하든 누구를 만나든 계속해서 평안을 빌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이게 평화를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래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언어 평화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언어가 천장빛을 감는다라는 우리 조상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강한 분노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포토라인을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 말까지는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 이상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하지 말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지 말고. 한국의 부모들은 저는 어렸을 때 종종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뭡니까? 아우, 뭐 나가서 죽을러. 나가서 뭔가가 어려움을 겪고 그런 말들을 종종 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출을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에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열방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바로 이 열방의 정탐꾼과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서 교회가 고통받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식들이 그런 모습으로 빠질 수 있는 감정의 악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악한 데드라인을 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한번 뱉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말 한번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자녀가 상처가 되어서 그가 어른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열매의 정탐꾼과 같은 이 트러블 메이커, 부정적인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도 그런 모습이 악한 영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얘기했는데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내가 안에서 됩니까? 재해석해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시면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혼자만 물 마셔. 우리들도 예배 시간에 물 마시면 안 되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침이 튈 것 같으니까 침을 안 튀겠고 물을 마시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말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은 믿음으로 내 안에서 재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재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장부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서 재해석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어떤 축복이 임했냐면요 그의 후손들이 잘 되게 됐어요. 가장의 말이 믿음의 재해석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우리 또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들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은 남편이 영적인 가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잘 하지 못해서 그러면은 아내가 믿음이 좋다면 아내가 영적인 가정의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가정 안에서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재해석을 하여 믿음의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형통한다. 내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자녀가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하게 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축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고 어디 잘 돼요? 우리 교회도 잘 돼요. 이것이 지금 민수기 14장에서 가르쳐주는 한 사람의 언어 생활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근데 10명의 청탁꾼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들도 부정적인 말로 하면 망하고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4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을 다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이 원망이구나.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말을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60만을 40년 동안 고생시키고 죽일 수 있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 뱅뱅뱅뱅뱅 돌려가지고 고난당하게 하시는 거 하나. 이 원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원망하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모습만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잘 돼요. 우리 교인들이 잘 돼요. 나는 우리 교회 특별히 유수들 가운데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수들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 때 꼭 기억하세요. 이현종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아멘.
저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유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먹고 잘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것에 투자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투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들을 10명의 청탁꾼과 같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지 말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치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10년 후에 10년 후에 이 새사망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2세들이 우리의 1.5세들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이어갈 수 있는 10년 후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